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5시 6분,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과거와는 조금 다른 재원으로 식별하고 있다며 정점 고도와 과거와 비교해 낮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기를 쏜 뒤 엿새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일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화 동력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날아오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성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를 지속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까지 이틀 동안 상하이에서 개최한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오늘 중국 측과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뒤 별다른 발언 없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류호 국무원 부총리와 중산 상무부장 등 중국 대표단도 협상 결과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어제 상하이에 도착한 직후 중국 측과 실무 만찬을 겸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무역전쟁 휴점 내 합의한 뒤 첫 당국자 간 만남이었고 5월 이후 중단됐던 협상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친 협상에서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갈등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던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강경화 한국 외무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모두 북한 비핵화 노력에 일조하고 있으며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들이라면서 미국이 그 두 나라의 모든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일본 한국 측과의 양자회동과 별도로 3자회담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ARF 현장에서 일본과 외무장관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일 외무장관 회담은 일본이 이달 초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을 제한하면서 양국 간 외교 통상 갈등이 본격화된 뒤에 처음입니다. 중국 정부가 내일부터 타이완 개인 여행을 불허합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오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2019년 8월 1일부터 47개 도시 대륙 주민의 타이완 개인 여행 시범 조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1년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 등 47개 도시에 호족을 둔 주민들에게 타이완 개인 여행을 허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8년 만에 이 조치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당면한 양안 관계에 비춰 내린 결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6도, 낮 최고는 25도에서 3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또다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올렸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위협하거나 도발하면 당연히 한국의 적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각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쯤 강원도 원산 갈마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입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선 5월 4일과 9일에도 잇따라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번 미사일의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50km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중앙방공통제소와 이지스함에서 최초 포착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와 중앙방공통제소, 이지스함에서 거의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 상임위원회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들이 지난달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이번 발사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토론에서 북한이 도발한다면 당연히 북한은 한국의 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북한을 겨냥한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만이 아니며 포괄적 안보 개념에 근거해 한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미한 연합연습과 훈련도 변함없이 실시하고 있다면서 100회 이상에 걸쳐 크고 작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미사일 능력은 방어뿐 아니라 공격, 감시, 탐지 능력에서도 이미 북한의 월등히 앞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면 한국 전력으로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최근에 발사,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적어도에서 프로 기동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좀 더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어자산들의 요격 성능 범위 내에 분명히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 장관이 또 남북관계가 좋아져도 미한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도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 장관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이 결코 지금의 군 긴장, 군사 긴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가 재개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모멘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또 중단이 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강 장관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알아도 말할 수 없다면서 사실이라 해도 미국이 이야기할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한 보도들을 알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발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와야 타케시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이번 발사가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관건이 되는 시기라며 관련 국가들이 힘들게 맞이한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기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좁혀지지 않는 미국과의 입장차에서 오는 불만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무협상을 열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역설적 압박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일주일도 채 안 돼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31일 VOA에 적어도 미한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미한훈련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의 표시, 미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까지 쏠 수 있다는 압박을 통해서 12월 이전에 미국에 보다 양보된 안을 받아내기 위한 계산된 행보라고 봐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불참, 한국사일 지원 거부 의사 등도 결국은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협상 전술이라는 겁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최근 미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보인 행태의 연장선으로 봤습니다.
군사훈련 앞두고 어쨌든 북한의 불만, 이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표시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부 결속령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김 교수는 조만간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오히려 미북 간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자는 역설적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강도 도발이 아닌 제한적인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도발을 침소봉대하기보다는 차분히 대응하며 미북 실무협상 재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현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을 열려면 실무협상을 통해 협상안을 도출해내야 하는데 최근 미국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까지 발표하는 등 간극이 더 커지자 그에 따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실무 워킹 레벨 톡을 해서 뭔가 합의점에 이르고 드래프트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서 정상회담까지 가야 되는데 뭐 지금처럼 북미 간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앉아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일단은 뭐 니네가 입장 변화를 취하라고 계속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뭐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뭐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계속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미국 시각 29일 미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김수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번 제재 단행이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미국 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워싱턴 조연의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일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엿새 만에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선 것은 남측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도발 후에도 미한 훈련을 이어가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외교적 성과 가운데 하나로 과시하고 있는 만큼 이번 미사일 발사가 향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북 실무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미 의회하고 전문가들 여기에서는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아마 얘기할 거고 특히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아마 굉장한 비판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실무회담이나 미국회담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만 국제사회의 소극적 대응에 우려했습니다. 비행 거리와 무관하게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에조차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북한에 경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놔두면은 다음에 또 쏘고 계속해서 쏠 텐데 유엔 안보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은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있어요. 설령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안 나오고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는 북한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리고 이런 도발을 자제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 실무협상이 재개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양측이 어떤 협상안을 도출해내느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의 대선 국면을 이용하며 대미, 대남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그러니까 ICBM이나 SLBM 도발 정도는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 될 텐데 그런 도발이 가지는 파괴력은 갈수록 더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면서 보다 양보된 안을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신 센터장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양보된 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1차적 타결을 이룰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주일도 안 돼 두 번째 이루어진 발사라는 점에 주목하며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불만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 두 번째 무기시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최근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 노력을 포기하고 심지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수 있음을 내비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발사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으로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소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이 신문에 이런 종류의 북한의 무력 과시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이웃나라들의 보다 더 큰 관심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외교를 가속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고조됐던 낙관론을 약화시키고 앞에 놓인 과제를 강조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들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고 풀이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이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의 발사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일정 수준 아래서 시험 발사를 계속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의에 맞춰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계획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며 북한은 이 훈련을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은 한국이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는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동안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째 무기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깜짝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최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이 신문에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12차례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북한의 6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미약한 반응을 보였지만 북한의 더 나은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비핀 나랑 교수도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를 궤도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이런 과정 중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계속 확장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나랑 교수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협상 재개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머자나 미북 실무협상을 재개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30일 BOA에 최근 북한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측에 협상 재개를 언급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협상 재개 시점은 매우 조만간이 아닌 머자는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 당국자가 지난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카운터파트에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이 매우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고위 당국자가 한반도에 있었으며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4주가 지난 현 시점까지 실무 협상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측 당국자가 직접 실무협상 재개를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제로 실무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참석을 위해 출국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순방길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BOA에 비건 대표가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폼페오 장관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 달 1일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장관회의를 공동의장 자격으로 주재하며 2일에는 ARF에 참석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29일 워싱턴 경제클럽이 개최한 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속히 열리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ARF 기간 중 북한 측과의 접촉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대신 김재봉 태국 주재 북한 대사를 ARF에 파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very good one, as I'm sure you've seen. We'll see what happens. I can't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I know one thing, that if my opponent...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과 나와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면 지금쯤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확인하면서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올 들어 미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세 차례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재무부의 대북 제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은 올 들어 세 번째로 나온 대북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의 김수일 씨를 외화벌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29일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의 조치는 북한이 지난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린 다음 날인 26일 북한의 발사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별개로 재무부의 북한 돈줄 옥죄기가 이뤄진 겁니다. 주목되는 건 재무부의 세 차례에 걸친 대북 제재 조치가 모두 북한의 도발 이후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입니다. 올해 첫 재무부 제재 대상 지정은 지난 3월 이루어졌는데 당시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일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 절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n a negative way if he did anything that was not per our understand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북한이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랄 것이라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재무부는 3월 21일 중국의 다렌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제재 대상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view it differently. I view it as a man. Perhaps he wants to get attention. And perhaps not. Who knows? It doesn't matter.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을 끌기 원하는 것일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북한의 발사 약 40일 뒤인 6월 19일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압박도 최대로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서 관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로 나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기조인 최대 압박과 관여에서 압박의 힘을 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가 전날 북한인 한 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례는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anctions the North Koreans are worried about are really the UN
북한이 우려하는 제재는 북한의 수출입을 막는 유엔 제재이며 개인에 대한 제재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고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를 제재 명단에 추가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했던 사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대북 지렛대를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라며 북한과의 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ve been hinting that they may be more accommodating on relief from the sanctions if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면 제재 완화와 관련해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보이는 등 초점은 제재가 아닌 대화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이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들이 있지만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행정부는 해당 조치들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그러나 미국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북한이 대화를 꺼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전형적인 외교적 접근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esident is more interested in engagement right now. But the rest of the bureaucracy is continuing to follow a policy.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여를 더 강조하고 있고 관료 조직은 제재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따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기조가 북한을 아직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압박과 관여 정책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어떠한 것도 양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대북 기조는 명확하다며 최근에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특히 재무부가 개인 한 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조치를 북한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doubt they would be surprised if the U.S. has made it clear we w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sanctions. So no, I.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의 실무 협상에 나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어느 만큼의 양보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동참모차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전체 서열 2위인 합참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30일 상원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외교 실패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은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forces in the Indo-Pacific under Admiral Davidson and in Korea under General Abrams, the STRATCOM forces all have to be ready to respond if diplomacy does not work.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전략 사령부 휘하 모든 장병들이 외교 실패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튼 지명자는 다만 미북 간의 험악한 말이 오가던 2017년에 비해 올해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에는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 판별할 수 없어 전략사령부가 크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하이튼 지명자는 또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동맹들 가운데 동맹 안보에 투자하는 비용이 GDP 대비 가장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도 있다고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나날이 중거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능을 향상시켜 한국 등지의 미군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체계를 동원하는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이튼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8월 초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방문길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에스퍼 장관의 한국 방문 날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오는 1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 중 방문국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 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와 다자 회의를 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에서 북한 문제와 미, 한일 3국 간 협력,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인 유권자 가운데 57%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군사 행동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북 관계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은 일관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정권을 위협으로 보고 있고 핵무기 저지를 위해 무력 사용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폭스뉴스가 지난 21일부터 23일 민주공화 양당 기관들과 함께 미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북한을 미국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13년 전 조사 때의 응답 62%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57%가 지지해 2017년에 51%, 올해 2월에 49%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군사 행동에 대한 반대는 36%로 과거 두 차례 조사 때 기록한 37%와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실시됐습니다. 북한 정권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은 공화당보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더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68%가 북한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53%만이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49%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지지 응답은 39%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란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보는 응답은 60%로 북한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군사 행동에 대한 지지는 53%로 북한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공동 진행한 공화당 측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백악관의 당파 성향과 지정학적 변화에 관계없이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를 위협으로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상당히 일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용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몽골 대통령이 다음번 미북 정상회담을 몽골에서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이 북한과 수교를 맺은 지 70년이 지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트마 바툴과 몽골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다음번 정상회담이 몽골에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툴과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3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대담에서 VOA의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열린 두 차례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최근 들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섯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도 유심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선 엘리트 관료 주도의 자유경제주의, 베트남에선 공산당 일당 체제하의 민간 부문의 성장을 목격했을 것이라면서 몽골도 싱가포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참고할 만한 경제 모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몽골이 몽골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성장 가도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몽골은 외국인 투자 감소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2016년 경기 하강을 겪은 뒤 2017년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몽골은 지난해 5%의 성장률을 보였고 올해는 6.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툴과 대통령은 또 몽골과 북한이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몽골과 북한이 국교 수립 70주년을 기념했다면서 두 나라가 오랜 역사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몽골은 한국과는 1990년 수교를 맺은 바 있습니다. 한편 바툴과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하나로 될 경우 식량과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툴과 대통령은 몽골이 충분한 식량 자원과 에너지가 있다면서 지금부터 한반도의 통일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유럽연합과 호주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조약 가입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30일 북한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give effect to its stated intention to end nuclear testing by signing.
유럽연합은 이날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군축 회의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함으로써 이미 밝힌 핵실험 중단 의사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 이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가 제공한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료들 덕분에 국제사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CTBTO와 이 기구의 전문 지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조약 가입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upon the DPRK to sign and ratify the CTBT as part of its overall commitment.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의 일환으로 CTBT에 서명 비준해야 한다는 겁니다.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형태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지금까지 184개국이 서명했고 16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조약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국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고 있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관국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참여할 것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Even if signature and or ratification is out of reach for North Korea at this stage, the country could still consider.
북한이 현 단계에서 조약 서명과 비준이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파키스탄과 쿠바가 과거에 그랬듯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참관국이 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참관국이 되면 조약의 기술적 검증 능력과 CTBT 자료 이용 등 조약 가입에 따른 보수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CTBTO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감시 자산들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난해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context, we also welcome the DPRK's declaration last year to discontinue nuclear tests and also its willingness to join.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소망과 노력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 공약을 계속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 CTBT 서명과 비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My delegation strongly rejects these statements intended to put pressure on the DPRK to join.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도록 북한을 압박하려는 발언들을 강력히 거부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국제조약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며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안보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는 것이 북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제조와 실험, 사용과 확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이후 다양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추적해 대응하는 한국군의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안보 협력국은 30일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글로벌 호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앞서 29일 판매에 필요한 승인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글로벌 호크 제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사와 넉 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과 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됐었습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블록 30은 반경 3,000km, 최대 42시간까지 비행하며 적외선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을 포착해 직접 요격도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기구 등을 통해 축구공보다 좀 더 큰 지름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어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데 적격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서 BOA에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거의 북한 전역을 감시하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추적해 대응하는 이른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글로벌 호크의 도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미 군사 정보지들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의 대당 가격은 2013년 기준으로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국방안보 협력국은 성명에서 글로벌 호크 판매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지역 내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의 합법적인 안보와 방어 필요를 충족해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력하고 자의적 방어 능력 태세를 개발하고 유지토록 지원하는 건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호크 판매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고 동맹이 한반도에 강력한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글로벌 호크 판매와 지원으로 영내 기본적인 군사 균형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안보 협력국은 판매 대수는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013년 한국 정부의 글로벌 호크 구매 계획이 가시화되자 북침전쟁 준비라며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의 앤디 바 의원과 스타이 스타이버스 의원이 지난 26일 오토원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VOA가 30일 이수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대북제재 조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북제재 강화 조치가 향후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되더라도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앞서 바 의원과 스타이버스 의원은 대북제재 강화 조항을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수정한 형태로 발의했으며 하원은 지난 10일 이 조항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내용의 대북제재 강화 조항에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으며 현재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단일 국방수권법안을 위한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앤디 바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올 회기 하원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된 첫 대북제재 강화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재무부가 대북거래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해외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앤디 바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2017년 10월 하원 본회의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습니다. 상원에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오토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이 별도의 법안으로 지난 3월 상정돼 현재 은행위에 계류 중입니다. 앤디 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상원 법안과 다른 점입니다. 한편 상하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앤디 바 의원의 이번 법안 외에 상원의 브링크 액트,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맞춘 상원의 리드 액트 등 총 3건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전달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지원단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 신청서는 조금 더 빨리 처리되지만 반입 물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구호단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국제지원단체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30일 VOA에 국무부가 구호 요원들의 방북 금지 조치를 약간 완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2018년 11월만 해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방북을 사실상 금지했지만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 뒤 2019년 초 들어 특별 여권 발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3.5주가 걸렸던 특별 여권 발급이 지금은 6주가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때 추가로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도 여전히 오래 걸린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물품을 보낼 때 미국이 출처인 물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나라가 출처인 물품은 상무부사나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승인은 몇 주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고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도 과거와 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승인 절차가 불투명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UN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는 더 빨라졌지만 유효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그 사이에 운송, 송금, 통관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북 지원과 관련한 은행 업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제3국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업체, 기부자들과의 국제 송금이 막히거나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중국 업체들의 송금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제재 면제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의 통관 절차도 매우 엄격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세관은 대북 운송품을 엄청나게 자세히 까다롭게 조사하며 선적 화물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세관은 매우 긴 심사를 통해 대북 제재 면제, 허가 관련 요구 사항을 다 충족하는지 따져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부대 비용 증가로 운송비도 거의 두 배가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일부 사업체들은 물품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면 아예 거래를 취소해버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물품 전달 규정을 완화하고 구호 요원들의 방북 승인율도 높였다고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이 전년보다 4.1%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 것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 대상인 관공업의 하락세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2019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GDP가 4.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에 집계됐던 6.5%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 겁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에 3.5%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GDP가 크게 후퇴한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력 산업이자 안보리의 핵심 제재 대상인 광공업의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광업은 석탄과 금속, 비금속 생산이 모두 크게 줄어 전년 대비 17.8%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9.1%, 건설업은 4.4%, 농수산물도 전년과 비교해 1.8% 줄었습니다. 반면 전기, 가스, 수도업은 화력과 수력발전이 모두 늘면서 5.7%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음식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0.9%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업구조에서도 광공업은 북한 전체 산업의 29.4%로 전년에 기록한 31.8%보다 비중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2017년부터 본격화된 유엔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지난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수입이 일정 수준까지 제한된 원유 금수 조치의 영향이 북한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35조 9천억 원, 미화로 303억 달러를 기록해 한국의 5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는 전년에 기록했던 50분의 1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역시 1,205달러로 추정돼 한국의 26분의 1 수준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지난해 대외 교역 규모는 28억 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8.8%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북한의 수출 규모가 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 감소했다며 섬유 제품과 광물성 생산품, 기계류의 감소폭이 아주 컸다고 분석했습니다. 남북 간 반출입 규모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조치의 여파로 지난해 3,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에 중서부의 명문 시카고 대학교 두 번째입니다.
역사 속 오늘 1790년 7월 31일 신생 미 합중국이 첫 특허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세계 최초로 성문법화된 특허 제도는 1623년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의회가 오늘날 특허법에 해당하는 전매조례라는 법률을 제정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특허법에 서명한 1790년 4월 10일 그리고 4개월 후 1790년 7월 31일 미국의 특허 1호가 탄생한 것입니다. 세뮤얼 홉킨스가 출원한 탄산칼륨 제조 공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첫 특허증을 발급한 것입니다. 탄산칼륨은 잿물의 일종으로 비누를 만들 때 쓰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당시 홉킨스가 부담했던 특허 등록비는 3달러,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회사원의 연봉에 해당하는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특허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존중한 결과 많은 발명가들을 배출해냈습니다. 1944년 7월 31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실종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7월 31일 비행기 조종사이기도 했던 생텍쥐베리는 정찰 임무를 맡고 코르시카 섬 미 공군기지를 떠난 후 실종된 것입니다. 생텍쥐베리는 1900년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났습니다. 19살에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 훈련을 받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되자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1942년 어린 왕자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1943년 미국에서 출판됩니다. 소설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